뷰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해서 헤즈볼라 고위 간부 한 명을 더 사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부의장인 나빌 카우크가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우크는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군사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에 그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7일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28일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전날에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시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아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그의 제거로 세상이 더 안전한 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헤즈볼라를 대표해왔으며 시아파 무슬림 지지자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스랄라의 사망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약 1년 동안 국경을 넘나든 공격이 급격히 격화됐음을 의미하며 전면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9일에도 지난 몇 시간 동안 레바논 영토에서 수십 개의 테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나스랄라 살해에 항의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나스랄라가 전날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했다는 헤즈볼라의 확인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스랄라 제거 작전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한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의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스랄라는 바로 다음 날에 하마스와 손을 잡았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북부 전선을 여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스랄라 지도 아래서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 레바논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28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중동 갈등이 더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여전히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국방부는 앞서 27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단행한 직후에 이스라엘은 사전에 미국 정부에 해당 작전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일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강국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발상 자체의 무의미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0개항 평화 방안을 일축하면서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한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개정의 골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이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날 뉴욕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보도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타이완 해협과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타이푼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철거할 걸 요구해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런 배치가 영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남쪽에 있는 나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펼치는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군대의 전초 기지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사흘 동안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12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사흘 동안 학교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400만 명이 거주하고 네팔 수도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에 교통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국은 비로 대학과 학교 건물이 폐쇄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I know many look at the world today and see difficulties and react with despair, but I do not. I won't.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렇지 않다며 리더로서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 수단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전쟁과 기아, 테러, 잔혹성, 기록적인 난민 발생,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사회 갈등, 인공지능의 잠재력 그리고 이를 통한 심각한 위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한마디로 고별 연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초로 이제 퇴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직을 시작한 1972년 연방 상원의원으로 이제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국제정세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29살 때인 1972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냉전이 한창이었고 또 중동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특히 2000년대에는 9.11 테러, 미국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공직자로서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사태 또 수단 사태 등 이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전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의 말하자면 부상 그리고 위협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을 밝히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 개편론에 호응해서 안보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에는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20여 분 동안의 연설을 끝냈는데요. 그 특징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후보직을 이제 포기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막바지에 설명을 하면서 사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공식적으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이제 연설로서는 마지막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최 기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4분간 연설했는데 연설 핵심 내용도 좀 요약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그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24분간 연설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이 그 국제사회의 그 단합이었습니다. 아, 현재 그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테러,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트럼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시절 같은 그런 고립주의 이런 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세부적인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 자유를 보존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그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종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은 뭐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 조기에 휴전을 타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최근에 그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그 전면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막아야 한다. 이 점도 그 중동을 언급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그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중국의 그 불공정한 그 경제 전망, 경제 전쟁 이런 것을 막고 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힘쓴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도태평양 국가 간의 그 동맹과 결속 강화인데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유엔 연설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로 확대하고 유엔의 구조 이런 것을 그 개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미국이 돌아왔다는 구호와 함께 취임했는데 미국이 지난 3년간 국제무대에 완전히 복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완전히 복귀는 아니지만 사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 말하자면 동맹국과도 사실 굉장히 대립하면서 관계가 껄끄럽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동맹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그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 결과 이제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소원했던 서방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복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동맹국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다시 재정립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 2%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굉장히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네. 대립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 국제 기구들의 다시 이제 재가입을 한 것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네스코 이런 국제기구에서 탈퇴했고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기후변화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탈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기구에 다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복귀를 했고요. 다만 이란과의 핵 합의 이것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진 중요한 말하자면 외교 정치 분야의 하나의 결정이었는데요. 이란과의 핵 합의는 다시 복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와 달라진 것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한다는 이런 슬로건 아래 그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맹국가들과도 이제 공공연하게 갈등하고 대립을 했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와 협력 기조로 이것을 이제 돌려놨다. 이것을 하나의 변화로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당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발할 적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1차 아마 외교적 목표는 역시 그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을 봉쇄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는 러시아와는 어느 정도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국제 질서를 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좀 협조를 없는 이런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생각했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면 침공하면서 국제 정세가 바뀐 건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외 외교 전략 이런 것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 그 전략적 결정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무단 침공한 러시아를 그 침략자로 규정을 해서 러시아를 봉쇄한다.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격퇴한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같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그 침공한 러시아의 그 국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힘을 빼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정책을 선회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목적을 위해서 전쟁 첫 해에만 2023년까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 지원한 돈이 한 천억 달러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대전차 공격무기죠. 제블린을 포함해서 그동안 탱크, 야포, 탄약 그리고 전투기까지 지원한 미국이 직접 지원한 건 아닙니다만은 나토를 동원해서 그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만 혼자서 그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함께 한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까지 끌어들여서 결속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그 동맹국들을 함께 군사 지원 결속을 강화한 것도 하나 특징이고요. 상당한 그래서 그 성과를 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 우크라이나가 한 일주일 버티겠냐, 한 달 버티겠냐 이런 그 관측이 많았습니다만은 벌써 2년 이상 버티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최근 그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해 들어간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국내적으로 미국 내 안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이켜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벌써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그 2천억 달러가 넘고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그 성과되면 성과지만은 미국 내적으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계속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국 강경 정책의 핵심은 아무래도 무역 분야에서의 이제 관세, 고율 관세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디커플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라는 의미에서 위기를 좀 관리한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더 강해졌다. 그리고 관세도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 구상을 하고요. 이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였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임명했는데요. 캠벨 차관보는 그 중국에 대한 대표적인 말하자면 강경파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 3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마찰과 갈등을 빚어오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 중국과 관련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경쟁과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활성화하고 또 미국, 영국, 호주 동맹체인 오커스를 발족시킨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그 지난 50년간 그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과 아시아 국가 관계는 대개 그 양자 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은 나토가 있어서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를 통해서 그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미국과 아시아 국가 관계는 양자 관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필리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각종 그 안보, 경제협력 이런 것이 돼갖고 특이할 만한 무슨 집단안보 체제라든가 집단적인 구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이 같은 양자관계를 더해서 일종의 그 소그룹 협력관계 이런 것이 좀 그 상당히 활성화됐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변화, 업적 이런 걸로 좀 꼽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그 안보협력체인데요. 이것은 물론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쿼드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그 4개국 그 안보협력체를 상당히 강화한 것, 활성화한 것, 이것도 하나의 눈에 띄는 그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자 그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서 호주에 핵 잠수함 등을 공급해서 이제 그 중국을 견제케 하는 이런 것도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새로 시작된 거고요. 최근에는 그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그 동반자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같은 그 안보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 외에도 이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베트남과의 그 전략적 파트너십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아시아의 그 국제 질서, 안보 협력 관계가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 상당히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합의를 이뤘는데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의 말하자면 안보, 군사 말하는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사실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았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3자 간의 군사 안보 협력을 굉장히 중시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그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세 나라 간의 말하자면 그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마침 한국에서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걸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 이제 그 두 정상을 초청해서 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요. 이 3자 간의 합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핵심적인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요한 성과, 외교적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중동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실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그 2021년 8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요. 또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또 이 같은 그 철군으로 인해서 과거 그 미국과 싸웠던 그 탈레반이 그 집권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그 외교적 실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진입을 해서 빈라덴을 처형하고 탈레반과 상당히 오랫동안 뭐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그 9.11 테러 사건을 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전략상 그렇게 큰 그 전략적 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그 20년 이상 그 주둔했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는 것 그것 자체는 외교적으로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같은 그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철수 과정 거기에서 상당한 혼란과 민간인 사상자 그리고 매끄럽지 않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그 올바른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중재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압력도 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금 뭐 휴전을 하려고 하고 중재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둘 다 지금 휴전에 그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미국의 외교적 실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 무리하지 않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북한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거는 이제 북한 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그동안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문제, 대외 문제에 집중해 왔는지를 보면 북한이 왜 이번 유엔총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거론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죠. 그리고 중동 사태, 현재 중동 사태는 팔레스타인 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상태에서 이것이 확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무장조직 헤즈볼라와의 말하자면 전면전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전쟁에 지금 상당히 골몰해 있는 상황이고 집중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국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위협적인 부상 여기에 맞서는 일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북한은 현재로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고요. 이런 것들은 지난 3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든 또는 고위급이든 단 한 차례 그 회동도 없었다는 점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에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 접근이란 대북 정책을 밝혔는데 지난 3년간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3년간 미국과 그 북한 간에는 크게 보면은 그 두 가지 그 제의 움직임 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21년 4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한 100일간 정책 재검토, 그래서 대외정책 전반을 쭉 재검토를 했는데요. 100일 동안 그 정책 재검토를 마치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무조건적인 그 대화 제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두 달 뒤입니다. 6월에 북한에서 그 미국과 그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그리고 이중 기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거부를 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뭐 별다른 그 합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이어서 올 3월입니다. 미 백악관의 그 미랄렙 후보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 그 NSC 그 선임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대화의 손짓을 보냈는데요. 중간 단계를 비핵화의 중간 단계부터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 처음부터 북한 보고 처음부터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내놔라, 이런 그 입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니까 동결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일단 중지시키는 이 문제부터 논의하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단계별 일종의 그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대화 제의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그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10차례 이상 북한의 핵 개발 또는 북한과 러시아의 그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1990년대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북한과 실무 또는 고위급 대화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단 한 번도 북한과 대화한 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예외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주 앉은 것이 2019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당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급 회담을 열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나왔고 또 미국에서는 대북협상 정권을 맡았던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런 그 결실도 없었고요. 이것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좀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던 건데요. 사실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요. 그 양측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데는 앞서 최 기자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북 간의 사실 대화 재개를 둘러싼 조건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줄곧 강조해 왔지만 북한은 전제 조건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 구체적으로는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대화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북한은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것이 이제 양측이 한 번도 대제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그 전쟁 상태에 준하는 그런 대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미국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와중에서 북한은 아예 미국과의 대화 또는 외교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신냉전, 자신들이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경제난도 완화하려는 그런 말하자면 의도를 보였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미국과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단 한 차례도 배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9월 8일 12축짜리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겠죠?
예,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이제 2010년대죠. 그때 미국의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평양으로 초청해서 플루토늄 그 재처리 시설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핵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 후보 두 진영의 자신들의 핵무기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 의도는 자 이제 뭔가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관련 협상을 하든 말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은근히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왜 대선 이후 가능성이 큰 걸까요?
네, 이 소식은 그 한국 국정원이 그 지난 26일 한국 국회 그 정보위원회 그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추론 짐작을 해본다면은 북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을 전으로 어느 정도 도발을 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좀 그 부각하고 또 미국의 그 차기 행정부와 핵군 추계담을 하는데 유리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서서히 좀 도발 강도를 높이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10월 초에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고 뭐 정찰위성, ICBM 뭐 이런 것을 쏘게 되면은 7차 핵실험은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아도 그 뒤에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도발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큰 도발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먼저 그 작은 도발부터 해서 서서히 긴장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아마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국회에 이런 보고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장관 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가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3일 뉴욕에서 만나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The trilat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more effective than it's ever been, and more important.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삼각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삼국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고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국 공조 제도화를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그 이날 그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그 의견이 일치한 것은 협력 사무국을 둔다 이러는 것이었고요. 이 협력 사무국 설립을 그 앞으로 세 나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여기에서 그 발표를 하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그렇게 그 공개적인 보도자료에서 나왔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 모두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군사협력의 제도화, 이 정례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미한일 세 나라 공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영향인데요. 그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 이제 대선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결판이 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만약에 당선된다면 지금의 이제 미한일 협력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세 나라 협력의 말하자면 근간인데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상관없이 이 세 나라 간의 공조를 완전히 이제 명문화, 제도화하자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해 그 워싱턴에서의 세 나라 정상회의 이후에 계속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이제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의 회의가 열릴 적에 당시 합의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미한일 그 세 나라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정상회의를 갖자 이것이 합의된 것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지금 그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로 바쁘고 또 일본은 그 총리가 오는 그 9월 27일 날 그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요. 이것이 좀 약간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이제 보면은 세 정상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어떤 국제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세 나라 정상이 다시 만나지 않겠냐 이런 그 전망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10월에는 그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도 열리고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그 참여할 경우에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따로 만나서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나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다혜 씨. 지난 2012년에 한국에 정착한 김다혜 씨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파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주식회사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우선 내일 급한 게 내일 멀칭 필름이 출고될 게 있어요.
네.
90cm랑 100cm인데 지금 100cm 300m가 재고가 없대요.
아, 재고가.
그래서 바로 생산팀에서 지금 내일 이거 생산해서 내보낼 수 있는지.
HLS 환경이 김다혜 대표와 김주현 과장이 이 주문된 멀칭 필름에 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 과정을 꼼꼼히 공유하는데요. 우선 환경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 개발해왔고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다혜 대표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주 아이템은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 농자재라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이 일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경영에 참여하기는 1년 좀 지났고요. 대표이사예요.
김 대표는 북한 상업간부 학교에서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함흥시에 있는 상업관리소에서 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후 배급제가 끊겨 생활이 어렵게 되자 소금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수익이 많아지면서 번 돈을 모두 무상몰수당했고요. 결국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북녘에 있을 때도 공무원 생활을 9년 동안 하면서 개인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단은 이제 탈북을 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사업을 잘했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이 시장 경제의 원리의 원칙에 맞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 분야, 친환경 생분해 분야는 사실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모델을 잡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의 주요 제품은 사용 후 버리면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자연 분해되어서 소멸하도록 만들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친환경 멀칭 필름이 있고 아직 많은 농업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멀칭 필름 시장에서 생분해 멀칭이라는 친환경 멀칭 필름의 점유도가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지 못하셔서 아 이런 것도 있었어? 한번 써봐야 되는데 경험을 못 해보셔서 이제 농민분들이 안타깝게 이제 주문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이 주문하실 때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생분해 필름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농업 자체가 이제는 고령화되어가고 있고 스마트화되어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생분해 멀칭 필름이라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킬 뿐 아니라 농업 인구의 인력난 해소를 해주는 가장 좋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칭 필름은 걷는 작업이 없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퇴비화가 돼서 녹아버려요. 그 농사를 다 짓고 나서는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분해되는 멀칭 필름이라고 하거든요. 원료 자체가 옥수수 전분이랑 젖산 같은 바이오매스가 섞여 있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관계자와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되게 이 생분해 분야에 20년 동안 연구해온 1세대 연구팀이 있고요. CTO, CSO, CMO, 저는 CEO 이렇게 해서 4명이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CTO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의 최고 기술자 권위자이죠.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술을 책임지는 CTO, 또 전략을 책임지는 CSO, 또 마케팅 책임자인 CMO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CMO 김주연 과장은 환경을 생각한 사업이라 뜻이 맞아 함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작년 10월 정도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온라인 쪽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아이템이었으면은 저도 마음이 많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좀 환경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왕이면은 이 환경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더 크게 보면 좀 다음 세대도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아이템이 저희가 자연 환경에 좋은 그런 아이템이기도 해서 관심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환경위는 김 대표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운영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주연 과장 또한 함께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찌됐든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생분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좀 많이 알려진 부분도 있어요. 자연을 환경을 위해서 좋은 썩는 비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1세대부터 그 생분해를 연구하셨던 연구자분도 계시고 또 저희 대표님께서도 자연 환경이라든가 농업 부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더 깊게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상품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곳보다 저희의 장점이지 않을까.
또한 생분해성 수지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기술 책임자, CTO의 역할도 클 텐데요.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환경위의 CTO는 작물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멀칭 필름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위에서 이제 내걸고 있는 거는 보면 멀칭 필름의 친환경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타겟팅하는 어떤 작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같으면 작물 주기가 3개월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작물에 맞는 라이프타임을 가지는 멀칭필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환경위는 기존의 어떤 생분해 멀칭필름과 다르게 어떤 작물의 맞춤형으로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영온이라면 영월, 영주라면 영주, 그 지역의 어떤 습도나 온도를 통계치를 계량화해서 농민들에게 적절한 제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기존 멀칭 필름과의 차별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컨대 어떤 지역은 좀 더 물기가 많은 지역도 있어요. 그 습도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또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멀칭 필름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들은 딥러닝 베이스의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런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 기존에서 보다 차별점은 첫 번째는 생분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걸 통계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생분해성 몰칭 필름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의 CTO는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꼭 이루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토끼 자료를 이용하는 건 아마 최초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건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좀 챌린징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권원적으로 좀 농촌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사실은 이게 멀칭 필름이 다시 또 비닐을 또 수거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거양득을 좀 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탈북민 김다혜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좀 영웅 소혈식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저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작지만 많이 배우고 있고 저런 뜨거운 또 열정을 또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조금 더 차가운 이성을 조금 더 견지해서 어려운 일이지만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화되고 확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경위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목도하는 데 거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트라이하고 트라이해서 아주 그 높은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이나 네트워크나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통일 이후 북한애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다며 그 바람을 끝으로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거기에 북한도 속해 있겠죠. 저는 어떤 이 사업을 사실은 한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제 통일이 되면 저는 어려서부터 북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랐어요. 북한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들 무조건 모든 학생들 다 농사를 짓도록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통일 이후에 북한에다가 이 시스템과 친환경 멀칭 필름을 제공하고 싶은 생산해서 공급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해서 헤즈볼라 고위 간부 한 명을 더 사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헤즈볼라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전 부의장인 나빌 카우크가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우크는 1980년대부터 헤즈볼라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군사 사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에 그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 공습으로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27일 베이루트에서 사망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도 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28일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날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시민을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그의 제거로 세상이 더 안전한 곳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는 헤즈볼라를 대표해왔으며 시아파 무슬림 지지자들 사이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스랄라의 사망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약 1년 동안 국경을 넘나든 공격이 급격히 격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전면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나스랄라의 살해에 항의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정의의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나스랄라가 전날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헤즈볼라의 확인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스랄라 제거 작전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한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의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스랄라는 바로 다음 날에 하마스와 손을 잡았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북부 전선을 여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스랄라 지도 아래 헤즈볼라가 수천 명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 레바논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평화 방안을 일축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강국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생각 자체의 무의미함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10개 항의 평화 방안을 일축하면서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교리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개정 골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영토 안내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필리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날 뉴욕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보도문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타이완 해협과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타이푼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러시아도 인도태평양에서 워싱턴이 군비 경쟁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러한 배치가 영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타이완 남쪽에 있는 나라로 미국이 아시아에서 펼치는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군대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사흘 동안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소한 12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사흘 동안 학교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400만 명이 거주하고 네팔 수도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은 교통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국은 비록 대학과 학교 건물이 파손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함경도는 저녁부터 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